오해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미국 여행을 통해 다녀온 곳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모든 곳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끔 이러한 역사의 흔적들은 눈앞에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때엔 직접 캐서 제가 발견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를 기념하고 흥미롭지만 때론 괴이한 방법으로 역사를 존중하는 불모지라고 불리는 이곳을 통해 다시 한번 역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골드러시를 시작으로 서부 개척이 한창이던 시기에 서부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지금은 배드랜드, 즉 불모지로 알려진 지역인데요. 이번 화에서는 공룡 뼈 조각이 2,000점이나 넘게 발견되고 공룡 알리기에 힘쓰는 공룡 연구센터, 거대한 돌산에 대통령의 얼굴이 조각된 러시모어산, 옛 서부의 황야의 무법자들이 가득했던 데드우드 마을까지 서부 불모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여행 떠나보실까요? 출발합니다.
사우스 다코다주는 황량한 서부의 일부인데요. 1800년대 후반 이 지역의 무법적인 분위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서부 끝에 위치한 악명 높은 한때 각종 불법 행위의 중심지였던 데드우드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My name is Daryl Nelson. I'm the exhibits curator for Deadwood History.
제 이름은 데럴 벨슨입니다. 데드우드 역사 회사의 전시 책임자입니다. 데드우드 마을은 완전히 불법적으로 세워졌어요. 이곳은 원래 정부와의 조약으로 원주민의 땅이었는데 1874년에 이곳에서 금이 발견됐죠. 그래서 그 후 수십 년 동안 데드우드에는 돈이 넘쳐났죠. 그와 동시에 데드우드는 불법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악명이 높기도 했어요. 데드우드는 개척 시대의 다양한 요소들을 담은 서부 개척의 축소판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는 이 박물관을 설명할 때 데드우드에서 볼 수 있는 서부 개척의 이야기와 총잡이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박물관 내에서도 이 구역은 데드우드의 전설들이라고 불려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소개돼 있죠. 사우스 다코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캘러미티 제인과 와일드 빌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와일드 빌은 미국 남북전쟁 이후에부터 와일드 빌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죠. 동부의 출판사들은 사람들이 서부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와일드 빌을 인터뷰하고 그와 관련된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써냈지요. 그 덕분에 와일드 빌은 유명해졌지요. 대부분 허구였지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원했어요. 와일드 빌은 실제로 총을 잘 다루었어요. 정말로 실력이 좋은 총잡이였죠. 하지만 수백 명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기껏해야 7명 정도죠.
황량한 서부시대에 제가 살았더라면 저 또한 때론 목숨을 걸고 싸우며 살아야 했을 것만 같았습니다.
Calamity Jane was a woman who lived.
캘러미티 제인은 남성들의 세계에서 살았던 여성이죠. 고아였던 걸로 추정되는데 거친 세상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남았죠. 돈이 필요할 땐 매춘부로 일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거죠. 아름다운 삶은 아니었지만 정말 강인한 여성이었고 필요한 일을 했던 것뿐이죠. 비록 학교에 다닌 적은 없지만 아주 영리했어요. 상황 판단이 빨랐고 친절했고 취해 있을 때가 많았죠. 어쨌든 마을에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Deadwood is really built by companies, industry.
데드우드는 중공업, 채광, 기업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였죠. 그런 산업이 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인물들이 이곳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채광이 끝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우리 상상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죠.
I am Travis Pearson. I portray Wild.
전 트래비스 피어슨이에요. 전 와일드 빌 히콕을 연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곳은 살룬 넘버 10입니다. 와일드 빌은 금을 캐려고 이곳에 왔어요. 찰리에게 금광이 있었는데 거기서 도움을 주고 돈도 좀 벌긴 했지만 나중엔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을로 돌아와서 매일 카드 게임을 했죠. 그러다가 잭 맥콜이라는 친구와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 빌이 잭의 돈을 전부 따버렸어요. 다음날 잭이 나타나 테이블 근처에서 서성대다가 바에 다가가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총을 쏜 거죠.
It seems to me that history itself is lost on a lot of today's kids.
역사를 잘 모르는 요즘 아이들을 위해서 역사의 일부분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로도 보람 있지만 절 보면서 진짜 와일드비를 보는 것처럼 놀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더 큰 보람을 느끼죠. 정말 좋은 기분이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캘라미티 제인과 와일드 빌 히콕의 묘지 근처에 저희는 지금 서 있습니다. 표지판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인기 많은 관광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려고 찾아오죠. 캘라미티 제인이 부탁한 대로 이들은 나란히 묻혔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자신만의 삶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그 생각만으로도 아주 강한 힘을 가지죠. 그게 바로 이들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미국인이 되는 과정이었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거듭난 거죠. 그게 바로 개성인 거죠.
이곳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그에 나아가 미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우스 다코다의 블랙힐즈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매년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산등성이를 깎아 만들어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념물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My name is Blaine Cordemeyer. I am a park ranger here at Mount Rushmore National Memorial and I've been here for 17 years.
전 블레인 코트마이어라고 해요. 러시모어산의 국립기념관 공원 경비원으로 17년 동안 일하고 있죠. 러시모어산은 사우스 다코타의 블랙힐스에 있는데 대평원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어요. 러시모어산 국립기념관에 오신 걸 환영해요.
The original idea person of the carving of Mount Rushmore.
러시모어산을 조각하려고 처음 생각했던 건 도안 로빈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우스 다코타 주 역사학자였죠. 블랙힐스에 조각을 하려고 했던 원래 목적은 사우스 다코타 서부에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주의 경제를 다각화시키는 것이었어요. 돈 로빈슨은 서부의 영웅들을 새기려고 했어요. 캘러미티 제인, 와일드 빌 히콕, 레드 클라우드 같은 인물들이었죠. 하지만 조각가로 고용했던 거친 보글럼은 서부 영웅들에서 대통령으로 생각을 바꿨어요. 더 넓은 층에게 어필하기 위해서요.
Borglum chose George Washington for the birth of the nation, leading our nation through the revolution.
보글럼은 혁명을 통해 나라를 이끌고 국가를 세우고 최초의 대통령이 됐던 조지 워싱턴을 선택했어요. 그게 국가의 탄생이죠.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해서 국가의 크기를 두 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정됐어요. 그리고 에이브라임 링컨은 남북전쟁을 통해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선정됐어요. 시어도 루즈벨트는 독점 금지법을 시행한 업적으로 선정됐어요.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대기업의 독점을 금지시켰고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정책도 시행했죠. 그의 임기는 미국이 20세기로 발전하는 시기였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거친 보글럼은 이러한 이유들로 이 네 명을 선정한 겁니다.
거대한 조각상을 올려다보며 미국 대통령들이 남긴 유산들을 떠올려보니 이곳이 더더욱 신성하게 느껴졌습니다.
There are also three tunnels along the Iron Mountain Road, which is directly south of us here.
아이언 마운틴 로드를 따라 터널 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남쪽에 위치해 있죠. 어렸을 때 차로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러시모어산을 봤던 기억이 생생해요. 이 조각상은 미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담긴 신념 때문이죠. 이 기념관에서 표현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신념, 세상과 인생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힘은 이 나라와 이곳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이들 네 명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했어요.
수십 년의 역사가 담긴 곳이 있는가 하면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번 저의 여행지는 무려 수만 년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I'm Bill Wall. I work for the Wyoming Dinosaur Center.
전 와이오밍 공룡센터의 빌 왈이라고 합니다. 고생물학자이자 이곳 전시 책임자지요. 와이오밍 공룡센터는 비영리단체로서 고생물학과 와이오밍주의 발전을 위해서 화석 발굴과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Of the sites on the property, there's 130 plus sites on the property.
이 지역에는 130여 개의 발굴 현장이 있는데 거의 매년 새로운 곳이 발굴되고 있어요. 좋은 점은 자료가 많다는 것이고 나쁜 점도 자료가 많다는 것이죠. 그 자료를 전부 다 처리해야 하니까요.
그 중에는 공룡의 유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수많은 공룡뼈를 볼 수 있는 동시에 공룡 전문가 앤드류 로스의 도움을 받아 그 뼈들을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So this is collections. Everything that we find in our sites comes down here. So
all 이게 다 발굴된 화석들이에요. 발굴지에서 찾은 화석은 전부 이곳으로 오죠. 선반 위에 흰색 덩어리처럼 생긴 것들은 재킷이라고 불려요. 뼈를 땅에서 꺼낼 준비가 되면 석고 반죽에 적신 천소재의 띠로 덮어 씌우는데 그렇게 하면 뼈 주변에 단단한 껍질이 형성돼서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수천 개의 공룡뼈가 모여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확인 못한 게 대다수예요.
뼈는 선반에서 옮겨져 실험실에서 조심스럽고 느린 과정을 거쳐 청소되는데요. 정말 진귀한 광경이었습니다.
The lab work involves being able to do puzzle pieces if the bones are broken.
연구실에서 퍼즐을 맞추듯 부러진 뼈를 맞춰야 해요. 때론 상태가 안 좋은 표본을 작업하기도 하죠. 뼈 청소를 위해서 치과용 이쑤시개, 에어 툴, 마이크로 잭 해머 등을 사용합니다. 일하는 방식은 명확해요. 현장 채굴 1시간에 연구실 작업 6시간씩이죠.
공룡뼈 청소는 많은 시간, 인내 및 집중력을 필요로 한 일이었는데요. 혹시라도 청소 중 손상이 있을까 봐 무척 조심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굉장한 피로를 느꼈지만 결과를 보니 피로가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Nearly everything you see in this room is stuff that either has
이 방 안에서 보이는 거의 대부분은 와이오밍에서 발견됐거나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이죠. 영화나 TV에서 흔히 보는 대부분의 유명한 공룡들은 와이오밍에서 최초로 발견됐거나 이곳에서 발견된 표본이 널리 퍼진 경우가 많아요.
So this is a Camarasaurus. It's one of the most common big plant eaters.
이건 카마라사우루스예요. 저희 발굴지에서 자주 발견되는 거대 초식 공룡인데 이 녀석의 뼈는 전부 비사이드 사우로포드라고 하는 저희 발굴지에서 나온 건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공룡뼈는 대부분의 공룡뼈처럼 전문가가 발굴한 게 아니에요.
When the families come out here, they have to move dirt. They have to collect.
이 모든 뼈는 저희 여름 프로그램을 찾은 방문객들이 발견하고 발굴하고 꺼내고 연구실에서 청소한 거예요. 가족들이 이곳에 오면 흙먼지를 털어내고 뼈를 수거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하는데 이를 통해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몸이 더러워지는 건 각오하셔야 해요.
We take groups out every day during the summer to work.
여름 동안에는 매일 방문객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해요.
Wait, you're saying that then there are a lot of still bones to be excavated?
아직도 발굴할 뼈가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긴가요?
Oh, countless bones to excavate.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In this part of the town?
이 지역 안에요?
Mm-hmm. Wow. We've been digging here for about 25 years.
네, 맞아요. 저희가 발굴을 시작한 지는 25년 정도 됐는데 대략 2만 개의 뼈를 발굴했고요. 상당한 수의 발굴지를 파냈어요. 그런데 적게 잡아도 지금까지 발굴한 것보다 두세 배 되는 양이 아직 매장되어 있을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같이 거대한 공룡을 가까이서 보는 건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곧게 서 있는 공룡도 볼 수 있었고 버스만큼 긴 꼬리를 가진 공룡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와이오밍 공룡센터의 자랑인 이것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So this is our one of our star attractions here.
이 녀석은 이곳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서머폴리스에서 발굴된 시조새 화석이에요. 시조새 표본은 전 세계에 12개밖에 없죠.
Wow, and you have one of them?
와,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We do. And because you know, we make it so accessible, scientists come.
네. 그리고 이곳에선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표본을 보러 많이 찾습니다. 학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표본들 가운데 하나예요. 꼬리 쪽의 형태를 자세히 보면 깃털이 보이는데 그 깃털이 온몸을 덮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깃털이 확인된 최초의 공룡이죠. 경매에 붙여지기도 하지만 오랜 고심 끝에 과학계의 발전을 위해 저희가 보관하고 박물관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서머폴리스 표본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방탄유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중요한 화석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니까요. 이토록 중요한 역사의 일부분을 이곳에 전시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Wyoming Dinosaur Center is a very hands-on, rough, raw place.
와이오밍 공룡 센터는 거칠고 원초적인 곳입니다. 다듬어지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화석을 만날 수 있죠. 정말 새롭고 독특한 것을 발굴하게 됩니다. 월트 휘트만도 거칠고 새로운 보상을 추구하라고 했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곳에선 여름 내내 거의 매일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있죠.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요.
여행 중 다양하고 특이한 동물은 많이 봤지만 정말 고대 선사시대 생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돌이켜보니 데드우드에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황량한 서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곳의 황량한 명성을 만든 사람들과 전설을 경험할 수 있어 더더욱 즐거웠습니다. 블랙힐즈에서는 신성한 산에 새겨진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엽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공룡 유적지를 본 것만으로도 이 불모지에 올 충분한 이유를 찾았고 또한 과거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며 동시에 미래가 기다려졌습니다. 앞으로 가볼 목적지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디로 떠날까요? 기대되는 마음으로 함께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2007년 두만강을 건넌 유은지 씨. 고향을 그린 지 또 가족을 그리워한 지 16년째가 되어가는데요. 누구보다 통일을 바란다고 말하는 만큼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일도 수없이 상상해봤겠죠.
통일이 되면은 클래식 기타를 가르쳐야 되겠죠. 저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대학생들을 가르칠 겁니다. 클래식 기타 과가 있는데 거기 이제 졸업하고 오신 분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클래식 기타로 이제 북한곡을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여기서도 공부를 하고 유학 가고 이제 공부를 유학 끝나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공부를 해서 그 클래식 기타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가 돼서 북한에 가면은 이제 제대로 클래식 기타를 이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죠.
그러면서 이 북한에 있는 가족이 가장 그립고 또 보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2007년도에 중국에 왔으니까 꽤 됐죠.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때 제일 가족이 보고 생각나고 그렇죠. 이제 진심으로 아, 은지 잘했다 하고 기뻐해 줄 사람은 이제 가족밖에 없잖아요. 진심으로 그때 이제 기쁜 일이 있을 때 전화하고 싶고 막 그렇죠 막.
그러면서 자신의 살뜰히 아껴주셨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 외모는 아버지를 딱 닮았어요, 제가. 그리고 성격은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 대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다정다감해서 보통 북한에서 아내를 부를 때 누구 아무개 엄마라든지 뭐 은지 엄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희 아빠는 여보, 항상 여보, 여보하고 밥도 해주시고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셔가지고 진짜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 뭐 만나든 뭐 결혼하든 하면 아빠 같은 남자 만나야지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면 성격도 반반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좀 차분하고 여성스럽고 이런 면이 있고 또 아버지는 되게 활동적이세요.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철학을 가르치셨는데 재밌어요. 말을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가정적이면서도 말솜씨가 뛰어났던 아버지. 특히나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유은지 씨네 가족은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도전정신도 아버지도 불가능한 게 없다. 뭐든지 다 된다. 그리고 엄청 긍정적이시거든요. 낙천적이시고.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기 때도 갑자기 이제 배급이 끊기고 나라에서 뭐 선생님들 배급으로만 이렇게 살다가 딱 끊기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이 그 선생님들이에요. 좌절하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어떡하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러는데 아버지는 괜찮아. 죽으라는 법은 없고 이게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은 있을 거야. 우리 찾아보자. 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아버지 그 얼굴, 표정, 긍정적인 말 이런 걸만 보고 이렇게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겠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은지 씨는 자신도 아버지의 성격을 닮아 위기의 순간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님을 만나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건 뭘까요?
저는 맛있는 거 일단 좀 사드리고 싶고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북한에도 물론 맛있는 게 있어요. 이제 돈이 없어서 뭐 사 먹는 거거든요. 시장에 가면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는데 그림의 떡인 거죠, 그냥. 그래서 그냥 제 손으로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싶고 옷도 좀 예쁘고 멋진 거 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좋은 세상에 있는 걸 좀 구경시켜 드리고 싶고 해외여행도 데리고 다니고 싶고 그렇죠.
더불어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연주한 유은지 씨의 고향의 봄과 함께 부모님께 전하는 안부 메시지입니다.
저 이렇게 힘든 그런 환경에서도 음악 할 수 있게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여기 와서도 할 수 있어서 또 이렇게 또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 연주도 한번 멋진 연주도 들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들려드릴 수 없어서 좀 안타깝네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만나면은 제가 멋지게 연주도 해드리고 예, 두 분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모든 음악에 혼을 담아 연주하는 유은지 씨. 그 감동이 수많은 관객에게 더 나아가 북한 주민에게도 전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클래식 기타리스트 탈북민 유은지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나 예일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미국에는 동부의 이 명문 사립 8개 대학 말고도 훌륭한 명문 대학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들을 아이비리그 대학에 견줘서 뉴 아이비스, 즉 새로운 아이비 대학들 또는 히든 아이비스라고 해서 숨겨진 아이비리그 대학들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뉴 아이비스, 히든 아이비스 하나인 남부의 명문 라이스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이스 대학교는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연구중심형 사립종합대학교입니다. 1912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윌리엄 마시 라이스라는 사람이 1891년에 인가받은 윌리엄 마시 라이스 인문학 연구소를 시작했습니다. 설립 이후에 줄곧 라이스 인스티튜트라고 불리다가 1960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오늘날 사용되는 라이스 대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라이스 대학교의 공식 이름은 설립자의 이름을 딴 윌리엄 마시 라이스 대학교입니다. 먼저 이 라이스 대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의 도움말입니다.
동쪽 남부의 하버드, 하버드 오브 사우스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별칭이 붙어있는 라이스 대학교는 US News and World Report지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전체 대학교들 중에서 17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대학 평가서인 타임스 하이 에듀케이션에 발표해서 라이스 대학은 105위에 올랐습니다.
예, 라이스 대학교는 또 권위 있는 프린스턴 리뷰에 미국의 우수한 385개 대학교 부문별 조사 중에서 특히 인종 간 다양성과 활발한 교류 측면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가장 좋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부문에서는 4위에 오른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 라이스 대학교는 텍사스에서 가장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휴스턴에 300에이커에 달하는 부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위치한 어떤 학교들은 빈민가를 중심으로 우범 지역이 형성되어 있어서 간혹 치안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라이스 대학교는 근방의 울창한 삼림과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거대한 공원, 박물관, 대규모 의료센터, 5개 극장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평온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스 대학교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약 4천 명이 달하는 학부생과 3천 명이 넘는 대학원생들이 학문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880여 명의 교수진들은 2018년도만 해도 1억 2,500만 달러가 넘는 연구 기금을 학부와 대학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었고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이 6명밖에 되지 않는 데다 학급 사이즈가 14명을 넘지 않는 최상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 라이스 대학교의 설립자인 윌리엄 마시 라이스는 1816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나서 텍사스 주에서 거부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훈 씨 도움말로 이 라이스 대학교의 설립자 윌리엄 마시 라이스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윌리엄 마시 라이스는 텍사스에서 섬유와 토지, 철도 사업을 통해 많은 재산을 벌어들인 대부호였으며 자신에게 부를 가져다준 텍사스주 휴스턴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일념으로 1891년 5월 교육연구소를 세우고 이 기관을 모체로 하여 향후 최고급 수준의 순수 인문학 고등교육기관을 세우도록 하는 설립방안을 세웠으며 이 기관을 휴스턴시에 기증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사후에 연구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이념을 가진 위대한 인물인 윌리엄 라이스는 그러나 1900년 그의 재산을 노린 개인 변호사와 타인의 공모로 독살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부의 명문 라이스 대학교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이스 씨의 사망 후에 라이스 재단 이사회는 이 학교의 설립을 가시화하는 첫 번째 작업으로 1907년에 에드거 오델 로벳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를 초대 총장으로 임명합니다.
남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향후 학문의 진로를 주도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은 에드거 오델 로벳 총장은 광범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08년부터 1909년까지 2년 동안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최고의 명문대학들을 순방하면서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만들기 위한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대학의 기준을 최고로 높여가야 합니다. 가장 우수한 교육자들만이 학부생들에게 지적인 도전의식을 불어넣어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최고의 학자들을 영입해야 합니다. 라고 선언한 에드거 오델 로베 총장은 라이스 대학이 오늘날의 남부의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이요 근간의 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스 대학교는 순수 학문과 실용기술 학문을 병행하는 최상급 대학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1912년에 드디어 개교하는데요. 그런데 라이스 대학교의 개교 이래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라이스 대학교는 1912년 9월 23일 개교했는데요. 라이스 씨가 살해당한 날이 바로 1900년 9월 23일이었습니다. 라이스 대학은 설립자 윌리엄 마쉬 라이스 씨를 추도하면서 이날 12명의 교수진과 77명의 신입생으로 개교했습니다.
네, 그로부터 4년 후 라이스 대학교는 제1회 졸업식을 갖고 35명의 학사와 1명의 석사를 배출하게 되고요. 1918년에는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라이스 대학교는 전통적인 남부의 보수적인 정서와는 달리 처음부터 남녀공학으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당시만 해도 상당히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설립자 라이스 씨의 이념에 따라 첫 개교부터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에게 동등하게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강의에 남학생 48명, 여학생 29명이 출발하여 1916년 최초의 졸업생들을 배출하였으며 1957년에는 남부의 대학들 중에서 제일 먼저 레지던셜 칼리지라고 하는 특별한 개념의 기숙사 제도도 실시하였습니다.
네, 레지던셜 칼리지란 기숙 대학교를 뜻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죠.
레지던셜 칼리지는 한 종합대학교를 소규모 대학 단위로 다시 분할하여 각 소규모 대학이 독립적인 대학 체제를 이루어 공부하고 생활하고 독자적인 학술 활동도 할 수 있는 자치권이 많이 부여된 체제인데요. 이 제도가 유리한 점은 한 레지던셜 칼리지 내 학생들은 서로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종합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도서관 체제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기숙사 제도와 다른 것은 기숙사 제도는 매 학년마다 재학생들이 기숙사의 건물을 바꾸어 방을 옮겨 다니고 다른 기숙사 건물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서로 한 대 어울려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지만 레지던셜 칼리지 제도에서는 소속 레지던셜 칼리지 내의 학생들끼리만 통합된 한 가족처럼 식사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 라이스 대학교 안에는 베이커 칼리지, 윌 라이스 칼리지, 존스 칼리지 등 11개의 레지던셜 칼리지가 있는데요. 신입생은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전체 학부생 중에서는 약 75%가 이 레지던셜 칼리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화제의 여성 관련 소식을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개최된 에미상 시상식에서 미국이 제작한 일본 관련 드라마 쇼군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배우 안나 사와이 씨가 평론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에미상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안나 사와이 씨 소개하고요. 이란 여성 마흐사 아멘이 사망 2주기를 맞은 이란의 여성 인권 상황 국제 여성 뉴스로 다뤄보겠습니다. 끝으로 미국 지방정부 내 여성 대표성에 관한 연구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어 안나 사와이 씨, 일본 여배우죠?
네. 쇼군의 여자 주인공 역할이고요. 올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드라마 부문에서 최우수 여자 주인공상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쇼군이라는 드라마가 그 자체가 25개 부문 후보로 올랐었고요.
네.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모두 18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네. 이 쇼군이 소설이 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쇼군은 제임스 클라벨의 동명소설, 역사소설이 원작입니다.
네.
이 1980년에 처음 방영됐던 드라마를 다시 만든 건데요.
네.
미국의 디즈니 계열인 FX 채널에서 새롭게 제작된 버전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상을 받은 건 당연히 새 버전이 되겠죠.
네.
드라마 제작과 감독 등 주요 스태프 다수가 미국 사람들이었지만 주연부터 조연, 단역까지 출연진 대부분은 일본인이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네, 자, 쇼군 드라마 짧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쇼군 일본의 17세기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 드라마입니다.
We control nothing beyond that.
지금 쇼군의 한 장면 듣고 계신데요. 네. 이 난파된 배의 그 영국 선원과 일본의 지방 영주 다이묘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다루면서 서양인들이 일본의 문화와 전통에 적응하며 벌어지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네.
그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하고 서양 문명이 처음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당시 일본의 풍습과 권력 구조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안나 사와이 씨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안나 사와이 씨, 쇼군에서 여주인공인 토다 마리코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에미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최초의 일본인 여배우가 됐고요.
네.
자, 드라마를 보셔야 알겠습니다만 토다 마리코 연기로 17세기 일본에서 그 의무와 욕망 사이 갈등하는 귀족 여성의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한 것이 주목받았습니다.
네.
평론가들은요, 안나 사와이 씨가 슬픔과 갈망 또 내면의 강인함 같은 복잡한 감정을 아주 미묘한 표정과 몸짓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네.
특히 이 마리코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상당히 감동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에미상 수상 소감도 한번 들어봐야죠.
네, 자 안나 사와이 씨 시상식에서 사회자가 안나 사와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닦으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네, 그날 어깨를 드러낸 아주 빨간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던데 트로피를 손에 들고 소감을 밝혔죠.
예. 그 미국 언론 매체들이 사와이 씨의 소감을 공개했습니다.
네.
사와이 씨는 먼저 함께 일한 동료, 제작진, 감독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자기에게 인내심을 가르쳐준 분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시상식에 참석한 사와이 씨 어머니 모습이 또 잠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네.
사와이 씨는 이어서 아무런 기대 없이 모든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모든 여성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나 사와이 씨 사실은 미국 내에서는 인지도가 뭐 별로 높지 않았던 배우였죠.
네네.
누군지 좀 알아봐야죠.
예. 자, 각계 유명인의 이력 등을 소개하는 바이오그래피에 따르면 32살에 이 안나 사와이 씨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이 양친이 모두 일본인인 일본 사람입니다.
네.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어릴 때부터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생활하다가 일본에 정착했는데요.
네.
이 공연 분야에 관한 열정을 7살 때부터 키웠다고 합니다.
네. 뭐 영어, 일본어 다 유창해서 일본계 미국인으로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일본 사람이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페라 가수였다고요?
예. 어머니로부터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 덕에 사와이 씨는 11살에 그 일본 TV 뮤지컬입니다. 애니의 주연 고아 역 애니를 맡아서 첫 연기 기회도 얻었답니다.
네.
음악에 대한 관심도 컸는데요. 일본의 유명 연예 기획사에서 춤과 노래를 훈련받다가 2013년 한 걸그룹의 창단 멤버가 됐고요.
네.
일본에서 큰 인기도 얻었습니다.
네. 영화계 입문은 언제 하게 된 건가요?
네. 2009년이었습니다. 액션 영화 닌자 어쌔신에 출연하면서 영화계에 입문을 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본격적인 연기 경력을 쌓기 위해서 2018년에는 가수 생활을 접었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연기 활동을 해온 아역 배우 출신이었네요.
네. 이 사와이 씨 어린 시절에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보면서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헐리우드 여배우 앤젤리나 졸리의 영화를 본 뒤에는 영화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네.
2019년 영국의 TV 드라마 기리하지에서 처음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뒀던 2021년도에 나온 영화 F9에 출연해서 또 배우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배우로서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이때였네요.
네. 하지만 사와이 씨는 아시아계 배우로서 이 액션스타로 굳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역을 아주 신중하게 선택했다고 합니다. 2022년 파친코, 2023년 모나크 괴물의 유산에 출연했고요. 사극 드라마 쇼군에서 연기력을 발휘하면서 주요 텔레비전 스타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올해 에미상에서 일본인 여배우로서 첫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안나 사와이 씨 소개해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란 여성 인권 관련 뉴스가 되겠네요.
네. 자, 지난 16일은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 씨가 사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아미니 씨 사망 2주기를 맞아서 여성 정치범들이 단식 투쟁을 벌였다는 내용인데요. 이란 쿠르드족이었던 마흐사 아미니 씨 여성의 엄격한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에 구금 중에 사망했었습니다.
네.
당시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아미니 씨의 죽음으로 이란에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죠. 국제인권단체들이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제사회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미니 사망 2주기를 맞아 12개 인권단체가 이란 여성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잔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네. 이란 당국의 여성 인권에 대한 탄압 수준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당국은 일명 누르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도덕 경찰을 다시 도입해서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네.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습니다. 이란 의회는 히잡과 특별 보호법안을 승인하기 직전이라고 휴먼 라이츠 워치가 16일에 밝혔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들에 대한 억압이 공식화됩니다. 남녀차별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네.
이란 당국은 평화적인 반대자들, 시민사회, 여성, 종교 및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고문이나 성폭행, 불법 살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란 내 여성 정치범들이 단식 투쟁까지 벌였다고요?
네네.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이란의 여성 인권 운동가의 이름을 딴 이 나르게스 모하마디 재단이 현재 수감 중인 34명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15일에 여성 생명 자유 운동 2주년을 기념하는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모하마디 씨는 이란의 히잡 착용 의무와 사형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온 인물인데요.
네.
2021년 말에 체포된 뒤에 지금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 투옥됐고요.
네.
감옥에서 여러 차례 단식 투쟁도 벌였습니다. 모하마디 씨는 소셜미디어 X에 오늘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결의를 강화하며 신정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 자유, 평등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모하마디 씨도 감옥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유엔 전문가들이 이란이 모하마디 씨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다고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지난 8월에 수감 중이던 모하마디 씨가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다가 의식을 잃었고 갈비뼈 또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당국도 충돌에 관한 내용은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 모하마디 씨가 도발했기 때문이라면서 수감자들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네.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이달 초부터 이란 당국은 사케지 같은 쿠르드 지역에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인권단체에 따르면요. 아미니 씨의 묘지 주변 도로가 보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정치, 시민, 인권 활동가들이 소환됐습니다.
네.
이란 인권 활동가 뉴스 에이전스에 따르면 이번 주 이란 내 최대 소수 종교 단체인 바하이 여성 15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2년 전 시위로 숨진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방 정부의 여성 대표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성들이 정치계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conversation.com이 실시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요. 지방정부 같은 정치 구조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있을까요?
예,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연구인데요. 미국 내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도시 그리고 7만 5천 명 이상인 그 카운티의 지난 30년간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당선인의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요. 카운티 정부와 시 정부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카운티 정부에서는 여성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데요. 카운티 의회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여성은 전체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카운티 집행위원이나 경찰, 검사 같은 중요한 직책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낮았습니다. 특히 경찰관은요. 남성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요. 여성 경찰관 비율 5% 미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시정부는 어떨까요?
그래도 시정부는 상황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여성 시장은 24%로 역시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시의원은 3분의 1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성별 간 격차는 있는 것이고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남성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외인 분야도 있었습니다.
네.
공립학교위원회에 포진한 여성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교육이나 건강 분야에서 여성들이 더 유능하다고 여겨지는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직책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네.
시민들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여성들이 정치에 덜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어떤가요? 예.
연구진이 그 이유를 성별 정치 사회화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문을 품는데 이런 의문은 어른이 된 후에 정치에 대한 어떤 낮은 관심이나 낮은 도전 의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은 육아도 같이 잘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기대를 받기 때문에 정치 참여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교육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 정치 직책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좀 작다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연구진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얻든 지역 정부에서의 그 성별 간 격차는 여전히 클 것이고 이는 지역 정부가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로 꾸며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진이 고향인 탈북민 김다혜 씨. 지난 2012년에 한국에 정착한 김다혜 씨는 지금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파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주식회사 HLS 환경의 김다혜 대표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우선 내일 급한 게 내일 멀칭 필름이 출고될 게 있어요.
예.
90cm랑 100cm인데 지금 100cm 300m가 재고가 없대요.
아, 재고가?
그래서 바로 생산팀에서 지금 내일 이거 생산해서 내보낼 수 있는지.
아. HLS 환경이 김다혜 대표와 김주연 과장이 이 주문된 멀칭 필름에 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그 과정을 꼼꼼히 공유하는데요. 우선 환경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수지를 연구 개발해왔고요.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다혜 대표의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주 아이템은 이제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친환경 농자재라고 하는데요. 원래부터 이 일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경영에 참여하기는 1년 좀 지났고요. 대표이사예요.
김 대표는 북한 상업간부학교에서 회계학과를 졸업한 후 함흥시에 있는 상업관리소에서 9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후 배급제가 끊겨 생활이 어렵게 되자 소금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수익이 많아지면서 번 돈을 모두 무상몰수당했고요. 결국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북녘에 있을 때도 공무원 생활을 9년 동안 하면서 개인 사업을 크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일단은 이제 탈북을 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아무리 북한에서 사업을 잘했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이 시장 경제의 원리의 원칙에 맞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이 분야, 친환경 생분해 분야는 사실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 모델을 잡게 됐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의 주요 제품은 사용 후 버리면 유해 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자연 분해되어서 소멸하도록 만들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친환경 멀칭 필름이 있고 아직 많은 농업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멀칭 필름 시장에서 생분해 멀칭이라는 친환경 멀칭 필름의 점유도가 한 1%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지 못하셔서 아 이런 것도 있었어? 한번 써봐야 되는데 경험을 못 해보셔서 이제 농민분들이 안타깝게 이제 주문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분들이 주문하실 때 간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면서 김 대표는 생분해 필름에 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농업 자체가 이제는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스마트화 되어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생분해 멀칭 필름이라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지킬 뿐 아니라 농업 인구의 인력난 해소를 해주는 가장 좋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멀칭 필름은 걷는 작업이 없이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퇴비화가 돼서 녹아버려요. 그 농사를 다 짓고 나서는 땅에 그냥 묻어버리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서 그래서 분해되는 멀칭 필름이라고 하거든요. 원료 자체가 옥수수 전분이랑 젖산 같은 바이오매스가 섞여 있어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또한 현재는 자신을 포함한 4명의 관계자와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되게 이 생분해 분야에 20년 동안 연구해온 1세대 연구팀이 있고요. CTO, CSO, CMO, 저는 CEO 이렇게 해서 4명이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CTO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의 최고 기술자 권위자이죠. 그래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기술을 책임지는 CTO, 또 전략을 책임지는 CSO, 또 마케팅 책임자인 CMO 등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중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CMO 김주연 과장은 환경을 생각한 사업이라 뜻이 맞아 함께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작년 10월 정도부터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온라인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온라인 쪽에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아이템이었으면은 저도 마음이 많이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자신도 좀 환경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왕이면은 이 환경이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더 크게 보면 좀 다음 세대도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아이템이 저희가 자연 환경에 좋은 그런 아이템이기도 해서 관심도 많이 갔었습니다. 네.
환경위는 김 대표가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운영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김주연 과장 또한 함께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은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기업 들이 있고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찌됐든 우리의 자리를 확보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생분해라는 것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또
요즘에는 좀 많이 알려진 부분도 있어요. 자연을 환경을 위해서 좋은 썩는 비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1세대부터 그 생분해를 연구하셨던 연구자분도 계시고 또 저희 대표님께서도 자연환경이라든가 농업 부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더 깊게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더 고도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상품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곳보다 저희의 장점이지 않을까.
또한 생분해성 수지를 연구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기술 책임자 CTO의 역할도 클 텐데요.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인터뷰에 응한 환경위의 CTO는 작물과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생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멀칭 필름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위에서 이제 내걸고 있는 거는 보면 멀칭 필름의 친환경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사실은 이걸 타겟팅하는 어떤 작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추 같으면 작물 주기가 3개월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작물에 맞는 라이프타임을 가지는 멀칭필름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환경위는 기존의 어떤 생분해 멀칭필름과 다르게 어떤 작물의 맞춤형으로 생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영월이라면 영월, 영주라면 영주, 그 지역의 어떤 습도나 온도를 통계치를 계량화해서 농민들에게 적절한 제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기존 멀칭 필름과의 차별점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예컨대 어떤 지역은 좀 더 물기가 많은 지역도 있어요. 그 습도가 높은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은 또 기온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멀칭 필름이 사실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걸 뭐 저희들은 딥러닝 베이스의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적절하게 이런 제품을 좀 추천드리고 기존에서보다 차별점은 첫 번째는 생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이걸 통계적인 측정치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으로 생분해성 몰칭 프레임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의 CTO는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꼭 이루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토끼 자료를 이용하는 건 아마 최초인 것 같고 네, 이렇게 생분해 속도를 조절하는 건 많이 시도하고 있지만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어렵고 좀 챌린징한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이 일을 통해서 좀 더 권원적으로 좀 농촌의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사실은 이게 멀칭 필름이 다시 또 비닐을 또 수거해 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일거양득을 좀 할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탈북민 김다혜 대표와 함께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전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좀 연공 소혈식이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저보다는 조금 더 연세가 작지만 많이 배우고 있고 저런 뜨거운 또 열정을 또 많이 배우고 있고 저는 조금 더 차가운 이성을 조금 더 견지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좀 의미 있는 그런 일을 이런 스타트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개화되고 확장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환경위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목도하는 데 거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트라이하고 트라이해서 아주 그 높은 두 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험이나 네트워크나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는 통일 이후 북한애가 이루고 싶은 꿈도 있다며 그 바람을 끝으로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리고 거기에 북한도 속해 있겠죠. 저는 어떤 이 사업을 사실은 한시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제 통일이 되면 저는 어려서부터 북한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랐어요. 북한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생들 무조건 모든 학생들 다 농사를 짓도록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통일 이후에 북한에다가 이 시스템과 친환경 멀칭 필름을 제공하고 싶은 생산해서 공급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목표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